기도하고 오늘 또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 하나님의 참된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경륜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좀,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졌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무죄의 경륜, 그 에덴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륜이 뭐냐. 이 경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원래 있듯이 이제 한 집안이 운영되는 규범 혹은 집주인이 그의 가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경륜과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 이 양심과 관련된 양심의 경륜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양심의 경륜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에덴의 경륜에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뜻대로 이 살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한 가지 금하신 것 그것 이 선악과 그것을 이제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지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로 에덴의 동산에서 이제 추방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두 번째 이 아담과 이브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고 두 번째 그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선악을 알게 된 거죠. 알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양심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의 경륜을 이제 이 두 번째 양심의 경륜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양심의 경륜에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양심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자녀를 낳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낳는 내용이 범죄하기 전에는 나오지 않죠. 범죄한 이후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낳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볼 때 아담과 이브,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이브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나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녀가 없었던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아담과 이브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봤을 때 네, 죄송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하기 전에는 자녀가 없었고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이제 처음에 가인이라는 그 아들과 또 아벨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그러한 삶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사탄의 이 미혹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되는 이 나무에서 나는 그 나무를 열매를 따 먹고 나서 이제는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들의 눈이 열린 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은 맞지만 이제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정말 그토록 갖고 싶어 했었던 그런 것을 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담과 이브가 이제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하고 또 그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결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자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됐어요. 그것을 뭐 잘했냐 못했냐, 뭐 그것이 뭐 어떤 그 뭐 책임을 지고 안 지고 이런 문제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과까지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이제 변화가 온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이 사람, 이 아담과 이브를 볼 때 사람의 속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좀 미숙하고 잘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런 걸 부모니까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는 부모가 손잡으면은 손 그러면은 손 딱 잡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금 자기가 머리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손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갈라 그러고, 엄마가 잡아주려 그래도 엄마 필요 없어, 내가 할래. 이게 이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는 거, 이것을 선택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길에서 이제 내가 선택해서 내 길을 개척하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인간에게 축복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길을 개척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책임져가는 것, 이것이 과연 인간에게 복되는 것인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쭉 봤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사실 하나님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낙담하고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인간 스스로가 이 완전함에 이르는 거,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늘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거, 뭔가 이참 2% 부족한 거. 그러니까 사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것이 좋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 완전함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완전함이 있었던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이 불완전한 채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만일 사람이 선과 악을 알지 못했다면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신 사람의 영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죠? 사람의 영에게 말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우리 인간의 이 혼이 이 영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의 몸을 제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내 혼이 그 영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 몸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의 영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라는 그 우리 아담과 이브 이후에 많은 이 존재, 인간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 인간의 이 혼이 영의 음성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육신과 결탁해서 육신의 일들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보다 사실 육적인 게 더 좋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똑같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예,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게 좋고 예, 우리 즐거운 거, 우리 몸을 즐겁게 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거 누리고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예, 거듭나기 전까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이제 살게 됩니다. 이것은 기록되지 않은 율법과도 같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선악과는 인간 스스로 이러한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 또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륜을 구분할 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이 선택되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는 것은 양심의 경륜, 이제 이 홍수 아담부터 홍수까지 노아의 홍수까지의 그 부분을 우리가 양심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 본다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냥 양심의 경륜 안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의 경륜을 아담의 범죄 이후에서 노아의 홍수까지로 구분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이 시기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징을 가장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요 노아의 홍수까지의 이 기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제 인간 정부가 등장하죠. 또 인간 정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노아의 홍수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지 아니하시고 선악을 알게 된 인간들이 스스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기회를 주시는 시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그 개입하시지 않고 인간들에게 한번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그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먹고 너희들이 한번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살아봐라. 우리 소위 말하면 그런 것이죠. 예.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제가 찾아본 바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따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담이나 아벨, 노아, 아브라함이 양심적으로 살았다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덴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다음에 홍수의 심판이까지를 양심의 시대다, 양심의 경륜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 양심에 대한 표현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뭐 아브라함이 양심적으로 살았다든지, 노아가 양심적으로 살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기를 양심의 경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신약성경이 이제 신약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담과 이후와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 안에서 살거나 율법 밖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으로 나누는 방식인데, 이제 그리고 율법이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제 신약성경이 아까도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신약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양심에 따른 삶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 양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약성경에서 언급할 때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양심에 따른 삶이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바로 율법 안에서 살거나 율법 밖에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구약에 양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신약성경을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사실 이 율법이 없는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어도 이 로마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그들의 이 양심이 율법을 대체하고 있다. 이것을 로마서 2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몰라도 그들의 양심이 그 율법을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아, 나 율법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거 이건 변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율법을 몰랐어도 우리의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던 그 아담 이후의 노아의 홍수까지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그들은 그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범죄한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양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무뎌질 수도 있고 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인간은 비록 양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늘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적이 되었고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양심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 양심은 어떤 것이냐? 양심은 이 죄에 대한 찔림이 이 양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악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죠. 근데 선악을 구별하는 이 양심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 죄에 대한 찔림이 곧 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이제 잡힌 여자가 끌려왔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고소를 하죠.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도망가잖아요. 이제 떨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져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돌 들었다가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간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뇌뉘우침이 있었던 것이죠. 또 양심이라는 것은 또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다.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양심이라는 것은 또 무뎌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양심이 무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양심이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의 기준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아니 뭐 그 정도는 뭐 에휴 뭐 거짓말 남들 다 하잖아. 그 정도 가지고 그게 뭐 죄야?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렇게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한마디 조그만 것만 해도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 양심의 그 기준이 판단이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이나 3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이 양심이라는 것, 양심이라는 것이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의 시대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은 양심을 볼 때 사실은 이 우리가 양심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양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이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지만 사람 안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명령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런 어떤 말씀은 없어요. 창세기 3장부터 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특별한 명령을 주시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변화가 있었다면 뭐냐?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에 번성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명령.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뭡니까? 땅에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가며 이제 땅을 다스려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선을 선택하는지 이제 두고 보시는 내용, 그것이 이 양심의 경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얼마 동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했고 시간이 갈수록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아담과 이후가 범죄한 이후에 쫓겨나고 나서 양심을 갖게 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처음에 얼마간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악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멀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사악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또한 양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니까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여기서 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그 뜻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이 이제 원어를 보면 양심의 그 헬라어하고 같은 원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은 더러워지고 무뎌지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이 당시에는 오래 살았습니다. 뭐 800에서 한 1000년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았는데 오래 살면서 점점 더 악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는 그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들을 그냥 보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그 6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보신즉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인간의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해주었지만 죄를 이길 힘은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심판하심으로 인간의 선택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손을 뿌리치듯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가다가 넘어지죠. 인간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양심 이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홍수로 이제 이 심판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와 관련해서 성경이 이제 기록한 내용들을 볼 때 단순히 이 우리가 양심으로 인해서 범죄한 것 그것만이 홍수가 일어난 그 원인이 됐느냐? 이 크리어런스 라킨이라는 그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이 기록한 세대적 진리라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을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는 뭐냐?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세 가지 원인은 근거를 이제 첫 번째는 사람들이 번성해서 도시를 형성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땅에서 번성하고 이제 땅을 정복하는 거, 퍼져 나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도시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더라.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 번성하라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가인이란 아담의 이제 첫 번째 아들인 이 가인이 도시를 형성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그 문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문명,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문명 사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 패역의 길을 걸어갔는지, 부패했는지, 땅이 부패하게 됐다는 것을 창세기 6장 12,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사건. 이 부분은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사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 그랬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제 또 이 양심의 경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래 살면 좋은 것이죠.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오래 사는 건 좋은 게 맞아요. 왜냐? 성경 보면은 장수는 축복이거든요.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장수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오래 사는 것은 복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600년, 800년, 1000년 사는 것은 복일까요? 더 많은 죄를 짓는 거.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막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너무 일이 잘 되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내 주변에 막 모든 게 막 잘 풀려.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대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시험을 쳤는데 그냥 합격이 되죠. 뭐 돈도 잘 벌어지죠. 주머니가 가득하고. 뭐든지 잘 돼. 그러면 막 너무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좋은 일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나쁜 일도 그래요. 나쁜 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우리가 그 박노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죄, 우리가 오래 영원토록 사는 것, 죄를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운 자로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양심은 죄에 대한 찔림은 줄 수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 양심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가 이 양심의 경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간의 문제는 선과 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을 항상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항상 선만을 붙잡을 수 있었다면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을 택하기보다는 악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 또한 심판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홍수의 상황,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이랬다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선함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이러한 모든 자들을 썰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 이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어떠한 행위도 사실은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양심이 깨끗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책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꺼리 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양심이 정말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뭔가 이 좀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께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조차도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9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양심으로 율법으로 이런 그 율법에 따라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양심에 가난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다. 오직 이것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더럽혀질 수도 있고 또한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두 번째 경륜, 이 양심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인간의 문제는 선악을 우리가 배워서 이 선악을 몰랐던 것, 이것이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을 알면서도 그것을 붙잡지 않는 것, 올바른 것을 붙잡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이고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린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